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오늘 새벽 숨진 뒤에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보건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만 51명입니다. 총 확진자 수도 104명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75세 남성인 신규 확진자가 들른 병원과 정부 서울청사 어린이집 등 종로 일대 40여 개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탔던 80대 승객 2명이 코로나19로 숨져 일본에서의 총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7월 말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계획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무죄로 봤습니다.
제 옆으로 나무판 이곳저곳이 갈라지고 터져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이태양광 시설이 쑥대밭이 되면서 임시로 덧대 놓은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복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을 취재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폐렴으로 숨진 60대 남성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환자도 오늘 하루에만 50명 넘게 더해져서 모두 1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대부분의 환자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폐렴 증세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65살 남성으로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후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입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인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고열 증세에 시달리다 최근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20년 넘게 계시던 분이라서 폐렴인데 그로 사망했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사망한 뒤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50대 남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를 포함한 확진자들이 병원 내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그럼 사망자가 확인된 경북 청도로 갑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구석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숨진 60대 남성이 언제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겁니까?
네, 숨진 63세 남성 A씨는 서류상으로는 2017년 12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였습니다. A씨는 일단 고열과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폐렴은 최근부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 병원과 관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15명인데요.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던 때에 사망자가 나오자 보건당국이 사후 검진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오늘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네, 그럼 확인을 해야 될게요. 사망한 뒤에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건데 그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직까지 코로나19로 확인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직접 사인으로는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정확한 직접 사인을 확인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지금 다른 환자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죠?
네, 오늘 오전 정신병동 입원 환자 2명의 확진을 시작으로 현재는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 달 외출과 면회 등 외부 접촉이 없었는데 어제 의심 증상을 보였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대남병원은 정신병동은 물론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건물이 서로 연결돼서 감염에 취약합니다. 다른 병동에도 의심 증상자가 있는데요. 감염 시작부터 확산 경로까지 보건당국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녔던 31번째 환자도 최근에 청도를 방문했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점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31번 환자가 정확히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대남병원 확진자 중에 54번, 55번 환자의 감염 경로로 병원 종사자나 외부인이 감염돼 병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염원과 31번 환자 또는 이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적이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대남병원 환자들 가운데서요. 2번 환자라고 해도 외출은 할 수가 있을 텐데 환자들의 동선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보다 조금 일찍 확진된 54번, 55번 환자의 경우만 보면 1차 역학조사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외출이나 면회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의심 증상을 보여 포항의료원으로 한 차례 이송됐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원은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네. 환자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청도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남병원 인근에 학교와 상가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5일 31번 환자가 다녀간 대구 예식장을 청도군 이서면에 사는 혼주와 하객 40명이 함께 이용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마을을 찾아가 보니 외출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경로당도 모두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코로나19 환자가 5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환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는데 전북과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 집계한 국내 확진자는 104명입니다. 어제 집계로 확진자가 51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53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확진자 2명이 더 있습니다. 경북에선 어제 확진자가 나왔던 영천시뿐 아니라 청도군, 경산시, 상주시까지 퍼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폐쇄병동이 있는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확진자가 15명이나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병원 환자와 직원들을 모두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성이 확인된 확진자도 3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질본의 공식 확인 전이긴 하지만 전북 전주와 제주에선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두 명 모두 최근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새로 나온 확진자 중 한 명은 종로구에 사는 70대 남성입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고 나흘 전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1월 말 이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1,800명이 넘는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환자 가운데 29명이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모두 44명의 환자가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신도 1,001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기존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포함해 총 15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걸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추가됐습니다. 모두 44명으로 하루 사이 감염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31번 환자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본 걸로 추정됩니다. 무더기로 환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90명이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다고 답했고 515명은 증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00명 가까운 신도들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오늘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9명이 전수조사 당시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이들 천여 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천 명 정도 되는 교회 전체 신도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당초 이 교회 신도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을 받은 31번째 환자가 최초 전파자이자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이 환자 역시 2차 감염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집단 감염의 최초 전파자는 여전히 미궁이란 얘기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31번째 환자는 대구 신천지구의 첫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면서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도 검사를 두 차례 거부했고 열흘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환자가 다녔던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31번째 환자도 2차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증상을 보인 시기와 겹치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병일을 저희가 2월 7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체 그 신천지 사례하고 관련된 그 사례들의 발병일로 유행 곡선 같은 걸 그려보면 2월 7일, 8일, 9일에 일부 환자가 있습니다.
즉 31번째 환자도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인물로부터 감염됐고 나머지 확진자들도 또 다른 감염원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후 9일과 16일 예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천지교회의 최초 전파자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건당국은 31번째 확진자가 증상이 시작되기 전 청도에 방문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오늘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교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예배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흩어졌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은 예배 참석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한 20대 여성 신도는 지난 9일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날은 슈퍼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날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여성이 예배 때 31번 확진자와 가까이 있지는 않았고 아직 발열 등 증상이 없어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과천시에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신도 6명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중 한 명이 목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만난 한 30대 남성은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남성의 건강 상태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정리를 하면요.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그러니까 지난 9일과 16일 예배에 지금까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런데 지난 7일, 8일, 9일에도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더 있다고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예배에서, 그러니까 지난 9일 이전 예배에서 누군가가 옮겼을 수 있는데 그 이전 예배는 언제 있었습니까?
네, 신천지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두 번, 일요일에 네 번, 그러니까 매주 총 6회 예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31번 환자는 9일과 16일에 예배를 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2일과 5일에도 예배를 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31번 환자 증상 발현일이 7일로 추정이 판단이 되는데요. 2일이나 5일 예배 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일과 5일 예배 참석자들에서도 지금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31번째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지난 9일과 16일에 함께 예배를 본 사람이 1,001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회 신자 1,001명의 명단을 모두 받았다고 했습니다. 9일과 16일에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화를 통해서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교회 신도인 나머지 8,000명의 신도 명단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도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교인 모두 총 9,000명의 교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질본에 거의 모두 넘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 교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대구 교회로 모이는 겁니까?
네, 신천지 대구 교회에 경남뿐 아니라 과천, 전북 등 전국 각지의 교인들이 다녀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신천지 교회의 특성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신천지 교회 전 교인들과 또 교회 측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살던 곳과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지역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교인 카드를 통해서 다른 지역 신천지 교회도 자연스럽게 출입이 가능하고 또 예배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예배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또 대구 지역의 경우 경북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경북에 있는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교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네, 환자들이 많이 확인이 되면서 신천지 교회 예배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신천지는 일반 교회와 달리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요. 또 교인들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리포트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이었던 이들은 예배 방식이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지금 의자들을 놓잖아요. 신천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앉아서 드리냐. 방석을 깔고 각자 앉아라.
정말 앞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을 비춰가지고 정말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예배 중 접촉도 잦다고 했습니다.
강사님들이 예배 진행을 할 때는 서로 중간에 뭐 사랑하라 얘기하고 격려를 해주라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라 그러면 정말 바로 코앞에서 사랑합니다 뭐 우리 전갑시다 친다 뭐 모든 그런 타입들이 더 어려워하겠어요.
예배 뒤에도 부별 모임이 많고 거의 매일 본다고도 했습니다.
모임이 많아요. 네. 한국에도 아니고 본인이 모임도 있고 지역 모임도 있고요. 예배 드린 걸 말고도 한국에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교회 근처에서 함께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원룸이랑 임대를 놓는 한 곳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전문가들은 이런 예배 방식과 생활상이 감염 확률을 높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예배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정식 예배당뿐 아니라 대구 곳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한 상가 건물입니다. 안에는 교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실내화가 빼곡히 찼습니다. 신천지가 교육 장소로 쓰는 곳입니다.
비밀 교육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몰래 신천지가 아니라고 속여서 내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공부시키는.
이러한 교육 장소가 대구에만 20곳. 상당수가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함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모임은 같은 식당에서 할 때도 있고요. 마트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보건당국은 31번 확진자가 지난 7일 증상을 보인 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두 차례 참석해 1,000명가량 접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지난 9일과 16일, 일요일 오전 8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총 1,000명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접촉자가 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요일에는 예배만 4번 열리는데 한 번 예배를 할 때 5,000명 가까운 신자가 모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2시에 9개 층 다 풀로 차서 예배하거든요. 한 5천 정도가. 그리고 또 4시에 또 4개 층 정도 쓰고.
JTBC 김지성입니다.
신도들의 거짓 대응을 부추기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신천지 측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과 관련해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온라인에 퍼진 신천지 교인들의 외부 대응 지침입니다. 신천지 측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짓 대응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일부러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거짓말만 해도 행정제재인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숨겼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뿌린 혐의로 현재까지 49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제주도에선 현역 군인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판정이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의심 환자도 없던 제주도가 바이러스에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주도 연결합니다. 최충일 기자, 양성 판정이 나긴 났는데 그러면 아직 최종 확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22살 남성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인데요. 이 남성은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확진자로 최종 분류되려면 질병관리본부의 2차 검사 결과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인이라서 우려가 더 큰 상황인데 추정되는 감염 경로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제주도는 이 남성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휴가차 대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복귀 과정에서는 제주공항을 거쳐 부대 앞 편의점을 들른 뒤 부대로 바로 복귀했습니다. 제주 시내를 다니거나 한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는 제주도 역학조사관들이 조사 중입니다. 대구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함께 생활을 했던 장병들의 감염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응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남성은 휴가 복귀 후 어제부터 목이 간지럽고 기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에 다녀온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자 부귀에 복귀하자 바로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오늘 한라병원 선별진료소에서 1차 검사를 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18일 저녁에 부대 복귀를 해 격리되기까지 만 하루가량 다른 군인들과 지낸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질본의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같은 부대원들의 격리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늦게 전주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사는 28살 남성인데요. 코로나19 1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제주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아직 질본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군산에서 8번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전북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좀 더 자세한 역학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지금 대구는 확진자 동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비상입니다. 대구시청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지금까지 공개된 확진자의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1988년 세워진 대구 최대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이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후 상인 허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천시장 내 확진자와 가족들이 근무했던 청과물 시장입니다. 과일을 도매로 판매하는 점포 350여 개가 모여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 가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주변 가게들의 문을 닫아두고 지금은 출입 금지선까지 설치해뒀습니다.
일요일 날인가 뭐 열이 나고 몸이 좀 안 좋았을 때요. 그래가 나오지 마라. 다 원래부터 안 나왔거든요. 그러고 와서 검사 확진이 나왔어요.
대구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성로. 이곳에 있는 교보문고 대구점도 폐쇄됐습니다. 지난 15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거기는 몰랐어요. 아, 근데 저 며칠 전에 갔다 와가지고 좀 무섭네요. 혹시 걸릴까 봐.
같은 날 확진자가 방문한 대구 현대백화점과 동아백화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선 주택가를 방문하는 야쿠르트 직원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무원이 감염돼 직원 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확진자 동선과 함께 폐쇄 조치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도시 전체로 확대되자 대구시청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어린이 150명이 다니는 대구의 한 어린이집도 교사가 감염돼서 긴급 폐쇄했습니다. 대구의 한 미술학원 원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할인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오세반 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좀 콧구멍이 나서 아까 갔더니 그렇게 하면서 어제 밤에 연락이 왔더라.
이 어린이집엔 교사 20명, 원생 110명이 다닙니다. A씨가 가르치는 원생은 15명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15명을 포함해 같은 층 원생 45명과 교사들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어린이집은 남은 원생 105명도 받지 않고 휴원했습니다.
걱정되고 뭐 다 바이러스가 없고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예, 아기를 보낸 입장이니까.
인근 아파트에도 긴급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아트필 미술학원도 폐쇄됐습니다. 초등학생 7명이 다니는데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산소독제 막 쓰고 지금 집에 맨날 오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가 끝나면 두 곳을 소독 방역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은 잔뜩 얼어붙었습니다. 거리에서 하는 선거운동도 안 하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성당은 100년 만에 미사가 중단됐습니다. 강신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거리가 아닌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대구 수성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활동도 멈춰섰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자 상인들마저 사라졌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낮에 하시다가 기다려보니 손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 다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2주간 모든 모임을 중단한다는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1885년 지어진 이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천지 신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일반 교회도 예배를 크게 줄였습니다.
겨울 예배라든지 뭐 새벽기도라든지 수요예배라든지 금요예배는 다 취소하는 거요.
대학들은 개강을 이미 연기한 데다 열려있던 도서관까지 닫았습니다. 일선 초중고에도 다음 달 초에 예정된 개학 연기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 구단은 개막전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연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
감염병으로 특정 지역의 개학과 스포츠 정규리그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서울 종로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늘었습니다. 종로 40여 개 공공시설이 휴관에 들어갔고 탑골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홍지웅 기자입니다.
56번째 확진자는 종로구 구암동에 사는 75살 남성입니다. 감기 증상 등이 있어 지난 6일부터 종로의 한 이비인후과를 5번 방문했습니다. 12일엔 보건소에도 찾아갔지만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적 없고 당시엔 폐렴 증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확진자를 접촉한 기록도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폐렴 증세가 심해져 다시 보건소에 갔고 이후 격리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비인후과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사태는 근처의 어린이집으로 번졌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어린이집 앞입니다. 이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중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서 같은 날 진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29번째 확진자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9번째 확진자와 100명 정도가 접촉했고 특히 56번째 확진자는 같이 밥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구는 이 노인복지관을 포함해 40여 개 공공시설을 휴관하기로 정하고 어린이집 77곳에도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도 폐쇄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한 단체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환자가 얼마나 더 나오느냐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재 몇 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8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방역대책본부에 물어봤더니 슈퍼전파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폐렴 환자나 여행력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는 앞으로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전망이라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메르스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18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과 오후 집계 7시간 만에 22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총 확진자 수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신천지교회 전파가 확인된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네,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선은 오늘 어제 확인된 환자 가운데서 한 명만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린 대로 그동안은 확진 결과가 나온 후 다음날 정도엔 동선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0번 한 명뿐이었습니다. 설명으론 교회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기존처럼 CCTV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교회 분들의 경우에는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슈퍼전파가 확인된 대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구나 경북 청도의 경우에는 집단 행사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진행되는 행사는 자제해달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취재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위기경보를 높인 전례가 없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오늘 사망자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환자들 가운데 중증 환자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인공호흡기나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네 분 정도는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환자를 보고 있는 중앙임상 TF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전파는 빠르지만 중증도는 낮다는 건데 고령이나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당장 병상을 확보하는 게 급해집니다. 발생하는 환자를 모두 격리치료하기엔 현재 있는 음압병상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음압병상은 압력을 낮게 만들어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게 해 확진자 격리 때 사용합니다. 전국의 음압병상 수는 총 1027개로 서울의 37%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엔 총 88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병상이 100개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음압병상이 부족해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해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음압병실이 아닌 곳에서도 1인 1실 정도면은 충분히 격리 치료가 가능한 그런 단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음압병상에 대해 인근 지자체의 격리병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네,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누구든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병원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자칫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대응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을 동반합니다. 일반 독감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감염이 의심된다고 무턱대고 병원 응급실부터 찾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증의 모든 분들까지 집중적으로 선별 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도 쉽지 않고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나 1339, 120 콜센터에 신고하고
신종 코로나 증상은 아니시고요.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받으시면 되세요.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의심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검진 가능하신데
이렇게 안내를 받는다면 일반 병원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알려줍니다.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면 먼저 이렇게 손을 소독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텐트 안에 마련된 음압실에서 객담을 채취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6시간 뒤 보건소가 전화로 통보합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 병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바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대학원 김호란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코로나로 인한 사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가 우려하던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예. 특히나 이분은 사망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사망한 다음에 확진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분이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분이 감염된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이 안에 병원 안에서 이미 병원 감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예. 그런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요. 폐렴 증세로 사망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폐렴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했다면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폐렴 환자 전수조사를 해서 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폐렴 환자 중에 원인불명 폐렴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기로 했는데 이분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같이 있는 곳에서 입원하고 예.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전문 치료진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데 계신 폐렴 환자를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제 전원하고 싶어도 아마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 확인을 해보겠죠. 예. 예. 첫 사망자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방역대책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이미 첫 사망뿐만이 아니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예.
지역사회에 이제 확산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방역대책 변화를 이제 질본이나 방역 당국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이미 전문가 협회에서도 방역 대책 자체를 지금 완전히 봉쇄하는 봉쇄 전략에서 이제 사망을 줄이는 완화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봉쇄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보면 대구 경북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할까요?
일단 대구시가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좀 어레인지를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증 환자는 음압격리병실로 가고
예.
경증 환자는 1인 1실 병원으로 가되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하고 그래도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의료원 같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에 있는 환자는 다른 곳에서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서 거의 모든 병원들이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만성 환자, 다른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별로 역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기자 연결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원래 그 환자들의 동선이 다음 날이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오늘은 이 동선 발표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것만 봤을 때도 일단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도에 각 두 명씩 역학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인구가 많은 시도나 적은 시도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두 명밖에 없으니까
예.
많이 부족할 거고요. 이미 이제 중앙에서 역학조사관이 간 상황이지만 하루에 몇십 명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환자들은 지금 앞에 역학 고리를 모르니까 본인이 증상 발생한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2주를 봐야 됩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조사하는데도 조사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예.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곳을 다녔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접촉자를 일일이 찾아서 접촉자를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했잖아요.
예.
그런 정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나갔던 자리만 동선만 발표를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환자들이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이제 몰려가면 실제로 병원의 진료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증상이 나타나면 하루 이틀 집에서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심해지면 그때 선별진료소나 1339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고 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바로 병원으로 가기보다는 그쵸. 선별진료소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예. 집에서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는 게 더 낫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요. 신천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에서 슈퍼전파가 나타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교회 말고도 다중이 모인 장소들이 있을 텐데 이 장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다중이 모인 장소는 예.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간격이 좀 떨어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감염 위험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진행한다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사례 때문에 그러는데 사망자가 많이 나왔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완치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증상을 파악해서 병원에 가면 완치까지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예.
이제 봉쇄보다는 완화 전략, 즉
예.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려면 의료기관이나 국가의 방역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확진된 환자를 비난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더 확진자들이 숨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또 한 가지가요. 지금 환자들이 나오면서 환자들의 동선,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쳤던 장소가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같은 공간에 있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그 공간을 가는 걸 꺼려하는 시민들이
그렇죠.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폐쇄된 장소라도 방역이 끝나면 안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소독을 다 하고 나면
예.
바이러스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소독액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기다려서
예.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예.
그 장소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폐쇄됐던 곳이라고 해도 방역이 끝나면
그렇죠.
더 이상 바이러스를 옮을 가능성은 없다
예.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려는 이번 코로나19가 감염력이 매우 빠릅니다. 좀 독감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독감만큼 감염력이 빠른데요.
예.
오히려 독감은 처음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 오늘 온몸이 다 아프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일상 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증상이 약하면서 굉장히 미미해서 사람들이 아, 조금 몸이 안 좋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접촉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뭐 직장을 쉰다거나 안 나가면 뭐 혹시 꾀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아파서 안 나올 때는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예.
몸이 좀 아프면 일단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일단 아프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말아야 되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면 부모들이 쉬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아픈 사람이 밖에 안 나오면 사실 바깥이 굉장히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서 기자 연결을 했을 때요. 이번 코로나19 환자가 메르스는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환자 수가 확 늘었는데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빨라야 5월이고 이제 8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이 안정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 예,
중국이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그 주변 국가들도 같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사스나 메르스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약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반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지쳐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 전략 중에서요.
잠시만요.
예.
방금 중국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중국은 사실 우한은 입국자원이 되고 국내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과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한은 막고 있지만 예. 우리가 그 외에 중국은 막고 있지 않고
예.
또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행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지역 감염 외에도 아직도 중국을 그렇죠. 통한 감염이 예.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탑승객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적절히 격리를 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80대 남녀 2명이 오늘 숨졌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배에서 내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들입니다. 둘 다 발열 증상으로 하선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일본인은 지난 13일 가나가와현에서 숨진 80대 여성에 이어 3명으로 늘었습니다. 크루즈선을 탔던 승객 가운데 아직도 20명 넘는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면서 선내 격리 조치가 적절했냐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크루즈선의 성질상 모든 승객과 승무원을 개별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는 주장들도 나옵니다. 일본은 출도착지일 뿐 공해에서 발생한 감염에 책임이 없다거나 배의 등록지인 영국과 운영회사인 미국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여 사실은 자신들이 했다 뒤에 깨닫습니다. 本当はこういう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은 現場の 전문가가 下すべきで 総理大臣とか 厚生労働大臣が やるべきじゃないんですよね.
아베 총리는 뒤늦게 감염자들이 중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기준이 또 바뀌면서 나온 결과라서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베이징 연결하죠. 박성훈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확진자 기준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난번 포함시킨 임상 환자를 다시 확진자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임상 환자는 핵상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사가 관찰해 감염이라고 판단한 환자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13일 중국 정부는 임상 환자까지 포함시키며 하루 만에 확진자가 1만 4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기준을 제자리로 돌린 겁니다. 위생당국은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락가락하는 당국 발표에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중국은 사례가 더 많겠죠?
네, 중국 정부가 최근 파악이 쉽지 않은 감염 경로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한 달간 외출한 적이 없는 70대 베이징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는데 알고 보니 우한에 사는 아들이 집에 왔는데도 노모가 격리를 원치 않는 아들을 숨겨준 겁니다.
他也完全是否认的。后来在公安部门的配合下，在我们反复的追问下，他才说出了小儿子是从武汉回来的这样一个
증리.
잠복기인지 몰랐던 아들은 당국 관리를 피해 베이징 시내도 활보했습니다.
완전 무시 베이징 당시已经 宣布 对 武汉人员, 来京人员 就实施 14天的 医学观察.
광저우에서 30대 일가족과 60대 부부 등 두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연관성 없어 보이던 두 가족의 감염 경로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감염 사실을 몰랐던 후베이성 출신 가족 10명이 가운데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고 두 가족은 1m 떨어진 양쪽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때 나란히 감염된 겁니다.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사는 두 가족도 감염됐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감염 경로가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위층 가족이 내린 지 1분 뒤 아래층 남성이 탔고 당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른 뒤 이쑤시개도 사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의문스러웠던 감염 사례를 대거 공개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우한 총영사가 부임한 걸 높이 평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경성 대변인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강승석 총영사가 중국을 지원하는 물자를 싣고 오늘 우한에 방문했다며 큰 위기의 시기에 한국 국민이 보내준 두터운 우위에 중국은 깊이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수원, 세계구 등 경기도 5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다 짓기 전까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몇 곳만 콕 집은 핀셋 규제인데 풍선 효과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수원 영통구 등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를 낮췄습니다. 집값이 9억 원 미치면 집값의 50%, 9억 원을 넘으면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아파트는 소유권 등기를 할 때까지는 사고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용인과 성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수원 지역은 거래가 끊겼습니다.
갭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나마 자취가 감췄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몇몇 지역을 규제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삼본이라든지 또는 시흥이나 화성 동탄 신도시라든지 오산 평택까지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조짐이 있거든요.
정부는 이번 규제와 함께 투기 세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가동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살 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조국 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를 놓고 오늘도 민주당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를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대신 다른 지역으로 출마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겁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를 잇따라 접촉했습니다. 서울 강서갑에서 두 사람이 경선을 하면 이른바 조국 대리전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조율에 나선 겁니다.
본인의 소회를 듣긴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김 변호사를 강서갑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험지에 전략 공천하거나 현역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금천에 보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계속되는 잡음에 고개부터 숙여야 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기울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 지지자들은 공천관리위원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해가며 문자 세례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김 변호사를 공개 비판했던 당 지도부를 겨냥해 중도병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내전 상황이 이어지자 이해찬 대표는 둘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라고 교통 정리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로 확정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저희들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은 대통령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돼서 탄핵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개입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소된 이후 심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4차례나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최근까지 청와대에 있던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고민정 전 대변인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자 최근 여당 총선 후보로 확정된 두 사람이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선 겁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은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있는데 심재철 대표는 지금 두 번이나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 한복판에 끌어들이겠다는 위험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다가오는 월요일인 24일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2일에 대표에 선출된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손 대표가 사퇴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 등 3당이 정식으로 합당할 예정입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유족들도 선고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호송버스가 법원 앞에 멈춰섭니다. 고유정이 교도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전 남편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계획된 범행이라는 겁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이후 고유정의 행동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고유정이 무죄라면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저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지 재판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 남편 유족 측도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이 선고된 점은 영구적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판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형기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난달 한 굴착기 운전자가 주유소로 들어가려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사람이 죽어도 처벌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갑자기 자기 장래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화가가 꼭 될 거야 하면서 13일날 마지막 저녁에.
다음 날 아이는 서울 신월동의 한 주유소 진입로에서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문자를 저한테 했어요. 엄마 끝난다고. 근데 그 아이가 5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게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가족들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3차선 도로에서 급하게 주유소로 진입한 굴착기 운전자는 민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는 우리 아이 옆을 지나간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냥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처벌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시켜달라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고 피해자 측은 말합니다.
저는 참 슬프고 화가 났던 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면 저는 정말 큰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구속도 안 된 상태거든요. 아이가 한 달 지금 35일째가 됐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한진그룹 남매 간 경영권 분쟁에서 누나 조현아 씨와 손잡은 주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의식했는지 조 씨가 경영에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한진칼 지분을 5%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도한 건 주주연합에서 지분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 KCGI입니다. 좀처럼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던 강성부 KCGI 대표는 조원태 회장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800%대로 코스피 주요 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씨가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주들은 모두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주주들은 그냥 주주로서의 일만 하자. 이게 저희의 합의의 골자입니다.
노조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한 듯 경영권을 갖게 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주연합은 한진칼 지분 5%를 더 사들여 지분율이 37%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을 3% 이상 앞지른 겁니다. 대한항공은 투기 세력인 주주연합이 경영진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 일색인 상식 이하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사람들은 오늘 청와대 오찬으로 아카데미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카데미상의 뒷얘기는 통역 최성재 씨 입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을 영어로 술술 풀어냈지만 무대 공포증을 겪었던 일도 털어놨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But you've taken a turn in the spotlight too.
She has a big fandom.
아카데미상을 향한 6개월의 여정, 미국에선 도대체 봉준호 감독과 함께했던 저 통역은 누구냐는 얘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을 영어로 술술 풀어내는 장면은 패러디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최성재 씨는 미국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통역으로 아카데미에 서기까지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시상식에서 전혀 떨지 않는 것 같지만 실수할까봐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으며 긴장을 풀기 위해 무대 뒤에서 10초간 명상을 하는 것으로 극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전하는 것을 넘어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맥락 그리고 유머까지 놓치지 않아 아카데미 시상식의 숨은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계단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예 읽다가도 덮어버려야지.
If it has staircases, I'm not even going to finish reading it.
지난해 5월 칸 영화제부터 봉준호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영화 기생충의 주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대학 시절 봉준호 감독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한 사람의 생각, 영화 철학을 이해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최성재 씨는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의 기립박수를 받던 순간, 봉 감독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쑥대밭이 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는 소식은 작년에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휘어지고 깨진 채 방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사면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이프는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의 산지에 자리 잡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지난해를 포함해서 두 차례 산사태가 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를 거치면서 태양광 패널을 보호하고 있던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초과 붕괴를 막기 위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은 멈춘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철근은 눈비를 맞으며 뻘겋게 녹슬었습니다. 자재를 덮던 방수포도 바람에 찢겼습니다. 무너지고 깨진 돌들이 아직 굴러다닙니다. 펜스도 쓰러졌습니다. 벽이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합니다.
태풍 왔을 때 저 완전 무너져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갈라지면서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볼록하네요.
보강도 옮겼 자체가 완전히 이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임시로 나무판을 덧댔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공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안에 있는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렇게 나무판을 임시로 덧대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판도 흙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이 안쪽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요, 여전히 돌과 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걸 보여주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패널들은 깨지고 내버려졌습니다. 바로 아래엔 주택들이 있습니다.
겨울 끝나고 이제 해등기 때 이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또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이제 또 주민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복구 완료 예정일은 지난해 9월. 하지만 공사는 절반 수준에서 중단됐습니다.
방치된 게 작년 가을 장마 끝나고 이제 복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복구를 하다가 저 상태로 놔두고 이제 철수를 해버렸더라고요.
민원을 넣어도 한참 그대로였다는 게 주민 얘기입니다.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신고사가 장사들이 없어가지고 선물 망가지니까 원래가 복구장인데 그때까지는 전부 상태들이 못 말랐고 그 안 되면 또 형이 조치를 해야 돼.
시공사 측에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체의 자금난으로 복구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 반쪽 여기저기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시뻘건 흙밭이 됐습니다. 이곳도 공사가 멈췄습니다.
민둥산처럼 모든 초목이 잘려나간 이곳은 몇 년 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개발 허가가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반대편과는 다르게 이곳은 그대로 이런 돌들이 방치된 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서 땅이 얼어있는 상태인데 이 땅이 녹으면 이런 돌들이 그대로 마을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굴착기와 바위는 그대로 있고 관리실은 굳게 잠겼습니다.
추사가 파밀이 와서 파 3년째 되가는 것 같아요. 자금이 아마 딸린다는 것 같아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시민들 얘기하시는 부분은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업체 뭐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업체로 뭐 인수인계 됐을 수도 있고요.
허가만 내고 방치해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깎아 만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익성만 보고 무작정 뛰어든 태양광 발전시설이 갑자기 멈추고 방치돼버리면 주민들은 불안하고 산과들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밀착카메라 연주환입니다.